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돌을 닦는다든지 수행을 하면서 인생이 뭘까라고 인생을 나름대로 탐구해보는, 또한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슨 산골짜기에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혼자 있어보고 하나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찾아보려고 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참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 의미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할 그런 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생의 참 모습을,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극심한 슬픔 속에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슬픔 앞에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이 이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참 의미에 앞서서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찾기에 앞서 어떠한 시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참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과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아내의 나이가 127세라고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127세를 살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휴,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그러겠어요? 127세. 참 오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짧으면 짧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20대 초반에 있는 학생들 보면 나도 엊그저께 저 나이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도 EM 우리 대학생 졸업식 몇 명 졸업했는데 이제 학생의 부모 나이를 물어봤어요. 제가 대학생 부모 나이를. 제 또래더라고요. 제 또래들이 벌써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구나. 딸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구나.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걸 느끼면서 인생이 참 덧없다, 쏜살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지금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은 그 시신 안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가 죽음을 위하여 사라의 그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슬퍼한다, 애통한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강조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두 단어를 연거푸 언급합니다. 슬퍼하고 슬퍼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이것은 뭐냐면 최고점의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슬퍼하고 슬퍼한다는 말은 정말 자기가 엄청나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최상의 지구의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슬픔, 애통, 연거푸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슬픔이, 고통이, 애통하는 마음이 얼만큼 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같이 지내다 이렇게 떠나보낼 때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함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은 아마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은 어떤 방문한, 저희 교회를 방문한 어떤 성도님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나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너무나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애통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남편이나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 어떤 대상을 사랑했던, 애정을 가졌던,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를 떠났던 그런 경험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꼭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도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에 계속 젖어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이런 감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슬픔이 있는데, 애통이 있는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한다는 건 가식적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고 말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질 낸다든지 화를 낸다,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내가 지금 슬퍼하고 괴롭고 답답한 이 마음의 이 심정에 대해서 솔직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이 슬픔이나 애통이 있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조용한 곳에 나가서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울고 싶으면 울으세요. 이게 산타바바라는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습니까? 공원도 있죠. 바닷가도 있죠.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들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가서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슬픔이나 그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대로 그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겨내야 되겠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이겨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과 애통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일어났다는 말을 보면서 아, 그냥 털거덕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그 시신 앞에서 홀연히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당면한 어떤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빠져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애통과 슬픔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났던, 믿음으로 딛고 일어났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애통과 슬픔과 그 아내 때문에 슬퍼했던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과 그 사건 속에서 그는 박차고 믿음으로 홀연히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어떤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그것이 슬픔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을 믿음으로 굳게 홀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억누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끊임없는 상념과 좌절과 아픔과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처지게 하는, 좌절시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나의 삶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떠한 슬픔이 있거나 애통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절제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가 딛고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 일어남이 믿음의 깨달음이었는지 단순한 나의 어떤 액션이었는지 행동이었는지를 판가름해 주는 게 있어요. 참 믿음의 깨달음이, 믿음의 일어남,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내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극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상황적으로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자신의 신령과 다짐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그가 나오는 고백이 4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깨닫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코너를 통해서 코너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환경이라는 코너 속에서 내 자신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제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문자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환경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절박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룻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우리가 보면은 초반부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룻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룻기가 불순종해서 결국 타국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나오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면은 이런 상황이 그에게 나타났죠. 말론과 기련 두 아들,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애통하는 가운데 홀로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서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의 그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룻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남편 뒤에 남아서 다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사 권고하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주목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평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시점, 고통과 애통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도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언제 그가 처음에 반응합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시점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을 때 첫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날은 반응하지 않아요. 셋째 날 다 죽게 되니까 항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참담 교제 회복이 언제 있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고통의 현장으로 나를 몰아가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통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아내를 잃은 다음에 극심한 슬픔과 애통하는 가운데 그가 시신 앞에서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죠. 자기 나라를 잃고 자기 집을 잃고 본토 백성을 다 잃어버리고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타국에 가서 삽니다.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종으로 살다가 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거기서 종노릇하다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구나, 언약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을 경배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있는 거루자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거루자가 뭡니까?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한 곳에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는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적 있죠? 모텔 같은 데서 자면서 여러분 이 모텔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모텔을 치장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이 안에 있는 실내 장식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잘못됐어 하고 그 안에 있는 장식들을 디자인 다 바꾸는 사람 보셨어요? 거기에 모텔에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싹 바꿔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 부으면서 모텔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몫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한몫 봐야 될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질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텔에서 모텔을 데코레이션하고 장식하고 모텔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삶,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일부 시간에 들었더니 성도님들이 멍하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는 특히 비즈니스 하시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에 안 나오죠? 하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사를 안 해보셔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하니까 다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도 연구원은 연구하면서도 연구원이나 우리 박사학위 학생들은 논문을 쓰면서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이 여기가 다가 아니다. 나그네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히 가야 할 곳이 목적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결국 영원히 돌아가야 할 그런 본향이, 고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우리의 정체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곳에서 50년 이후에까지 계속 사실 분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 말고 계속 사실 분 있으십니까? 사셔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50년, 100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상급도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인생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때리시며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요나를 코너로 몰아가듯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게 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그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게 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에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럼 코너로 내가 몰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나그네의 거류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연구원이든지, 박사학위 학생이든지, 유학생이든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든지 간에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막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있는 모습, 갈등하고 있는 모습, 구사가 없어서 막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스마엘도 얻게 되죠. 그래서 참 불순종하는,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가 바라볼 수, 로마서에 나중에 보면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완전히 변모한 모습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벌써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만 연연하고 아들의 문제만 연연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의 그 문제에만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벌써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를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로는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방백과 같은 삶이다. 방백과 같은 삶이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지도자란 말은 옛날 성경에 우리가 쓰였던 개정판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방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자, 방백 다 같은 말이지만 이 방백이란 말은 왕자라는 말이에요. 왕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이렇게 써 있죠.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우리 가운데 세력 있는 능력 있는 왕자 왕자와 같다. 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다. 지도자라고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그랄에서의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예전에는 사실을 아비멜렉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사라가 이 사라가 나 자기의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와이프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무슨 말을 듣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들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듣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해쪽 속 앞에서 그 열방의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해쪽 속 앞에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방백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사실은 그냥 내 뜻대로 대충대충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두려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나그네로 지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방백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나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나라의 일원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격상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방백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어떤 분하고 좀 바른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많은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하나님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모든 것을 쓰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잘못된 사상이죠. 이단적 사상이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그런 대화를 제가 한 적이 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군지 알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며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지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나그네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됨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자기 자신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 특별히 여기서 지금 묘실 중에 좋은 곳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아내를 거기서 매장하려고 합니다. 이 묘실을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해촉 속 사람이. 그러나 후퇴 그는 그 매장지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을 장사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라를 그곳에서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을 결국 거기서 그 무덤을 사게 됩니다. 왜 이 헤브론이라는 그곳에서 그 자기 아내를 장사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지로 확정할까요? 구태여 뭐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왜 돈을 주고 정가를 내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할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있다가 나중에는 애굽에 있죠. 애굽에 있다가 결국은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와서 결국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로 헤브론이나 이런 지역에 이르르게 됐을 때 뭐라고 생각?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가나안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특별히 사라를 묻는 이런 매장지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그런 측면에서 성취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성취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성취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잊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 그런 방백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지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